계시록 12번 메시지 버가모 교회 변화를 위해 모금.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일곱 도시 각각의 이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헬라어로 버가모는 연합을 암시하는 결혼과 축성된 탑을 뜻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세상과 연합한 결혼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겨자씨 비유에서 주님께서 예언한 큰 나무에 해당되는 축성된 고층탑이 된 교회를 예시합니다. 사탄이 처음 3세기 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을 통해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이 실패하자 그는 전략을 변경시켰습니다. 4세기 초반 그는 콘스탄틴으로 하여금 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꾀하였습니다. 콘스탄틴의 장려와 정치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례받았고 따라서 그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교회는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임으로 교회가 세상과 연합한 것은 하나님 눈에 영적 간음으로 여겨졌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 12절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에서 말씀하는 영이신 주님은 자신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교회는 그분의 날카로운 말씀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기에만 적합합니다. 세상과 결혼한 교회. 첫 번째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충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고가 받아들여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핍박을 받았으며 고난받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사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교회를 손상시키려고 진력했을 때 교회는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원수 사탄은 핍박이 그리 효과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간교한 자인 그는 그의 전략을 교회를 핍박하는 데서 교회를 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4세기 초반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 국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기독교는 계속 로마 국교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교회를 환영한 것은 교회를 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왔으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의해 환영됨으로써 교회는 세상으로 되돌아갔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지어 세상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형의 세상적인 연합을 영적 간음으로 여기십니다. 이런 결혼 때문에 교회는 순결성을 잃고 세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데 이는 세상적인 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먼저 세상적으로 되었고 그런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세상과 우상들로 적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바와는 절대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밖에 있고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를 갈망하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금등잔대, 곧 삼일 하나님의 순수한 표현이어야 하고 또 세상과는 아무 관련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교회를 세상적인 종교로 만든 이후로 교회는 완전히 더럽고 세상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 13절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거처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갔고 세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방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인 세상 안에 거합니다.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또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 거합니다. 이것 역시 세상을 언급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거처일 뿐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과 하나일 뿐 아니라 심지어 사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끔찍합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과의 연합 안에 있으며 여전히 사탄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이론들과 실행들로 침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심각성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원수 사탄은 간교합니다. 그가 환영하는 것은 핍박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탄은 먼저 핍박을 일으키고 그 다음 이것이 실패하면 그의 책략을 바꿔서 그 대신 우리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종교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런 다음 전략을 바꾸어 우리를 종교와의 타협 속으로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활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에 의해 올무에 걸린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적으로 되어서 사탄과 연합할 뿐 아니라 그와 하나 되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른바 기독교의 참 상황을 보고 또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일곱 서신을 계시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순수한 금 등잔대여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며 사탄의 악하고 간교한 침투에 일보도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것에 대항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버가모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 결혼과 축성된 탑은 마태복음에 있는 두 비유, 큰 나무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와 부합됩니다. 큰 나무의 비유에서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거대한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확실히 거대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룩의 비유에서 우리는 고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한 여자를 봅니다. 누룩은 온갖 죄 있고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사악한 것들이 고운 가루 속에 넣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소재에서 사용됩니다. 큰 나무는 높은 탑과 일치되며 누룩을 가진 여자는 세상과 결혼한 변절한 교회와 일치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성경적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기독교가 소름 끼치는 혼합물을 산출하려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좋은 것들에 혼합시키는 큰 음력, 곧 악한 여자로 보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큰 나무를 포기해야 하고 이 높은 탑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이 악한 제도 밖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교회는 세상적인 것이나 우상숭배나 사탄에 침투하는 아무 상관없는 순수한 금 등잔대여야 한다는 그분의 원래 의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거하는 곳, 즉 사탄이 그의 왕좌에 앉아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탄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 새 서신에서 우리는 새 교회들, 바람직한 교회, 박해받는 교회, 세상적인 교회를 봅니다. 우리는 물론 바람직한 교회와 핍박받는 교회이길 원하지만 세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느 것도 거부해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원수가 당신을 핍박한 다음에는 그의 전략을 바꿀 것입니다. 핍박 대신에 환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영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은 전갈에게 쏘이는 것보다 환영받게 되는 것을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핍박과 반대와 공격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스한 환영의 손길을 내밀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당신이 공격당하고 핍박을 겪고 있을 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궤도 위에 있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그러나 따스한 환영은 주의하십시오. 따스한 환영을 받는 것보다 핍박을 당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버가모 교회 보내는 편지는 우리가 어떤 길이나 어떤 점이나 어떤 면에서도 세상과 연합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따스한 환영의 손길이 우리에게 꽤 여러 번 내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매번 거절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러 해에 걸쳐서 핍박받음으로써 보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좋은 명성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사탄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좋은 명성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전쟁에 참여하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전쟁은 내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 회복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일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증은 곧 전쟁입니다. 안디바의 간증. 이 간증은 안디바에게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서 안디바란 이름은 모든 것을 반대하는을 뜻합니다. 주님의 이 신실한 증인은 세상적인 교회가 끌어들이고 실행했던 모든 것을 반대하여 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과 같은 단어입니다. 반대 증인인 안디바는 예수님의 간증에서 벗어난 어느 것에도 반대하는 반대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생존 시 버가모 교회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이 반대의 간증으로 말미암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안디바는 세상적인 교회에 반대하여 싸우는 데 앞장섰으며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인 교회를 반대하여 싸울 수 있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어떠하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행하든 안디바는 그에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음. 13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며 그 인격은 그 이름의 실제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 곧 그분의 인격의 실제를 여전히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교회에 빗나가는 경향은 주님의 인격의 실제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데 이는 교회가 주님의 이름 곧 주님의 인격의 실제를 영원토록 굳게 붙들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음. 또한 주님은 내가 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분의 인격과 역사에 속한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믿는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신앙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함. 안디바는 그의 반대 간증에 있어서 신실했으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에 반대하는 그의 간증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교회에 반대하여 간증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반대함으로써 주님의 간증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안디바는 반대 증인이요 반대 간증이었습니다. 오늘날 죄 회복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반대 간증입니다. 개신교의 기독교가 1830년 중국으로 전파된 이래로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소 세상적이었습니다. 1922년을 시작으로 주님은 지방교회들의 간증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간증은 주의 회복을 위한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을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그들은 많은 면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회복의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그 영향력을 통절히 느꼈고 우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많은 것을 취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1922년과 1936년 사이에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에게 확인해 본다면 그들은 주의 회복이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교통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으로 인해 거의 모든 교파들이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게시판에 예배 시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향으로 그들은 그 단어를 집회 시간이라고 변경했습니다. 예배 시간과 집회 시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 회복의 영향 하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극동에 있는 기독교는 더욱 근본주의적으로 되었고 성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 책들을 그들의 가르침과 설교의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서 배웠다고 용감히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들은 취하면서도 죄 회복의 길을 반대하고 우리의 간증을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인가를 얻으셨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대북에서 외부인들이 언제나 우리의 서점에서 많은 수의 책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대만에 관해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그 섬에 대한 우리의 일에 관해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관유 안에 있는 죽은 파리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은 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의 관념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교회 입장을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관유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교회 입장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생명을 내려놓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대북을 방문하는 중에 나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설교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은 왜 그렇게 많은 새로운 빛이 교회들 안에 항상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거리에나 바깥마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 즉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주님에게서 신선한 것을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있습니다. 13년 전 나는 사람의 영과 교회의 실행과 연합에 관해 로스앤젤레스에서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어느 일정 기간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외부인들이 이런 용어들을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김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오고 있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이 다른 이들에 의해서 취해진 바 되었습니다. 한면으로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다른 한면으로 그들은 우리의 자료들을 은밀하게 사용합니다. 나는 공개적으로는 우리를 반대하지만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으로 가르치는 어떤 설교자를 알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타일러를 방문하는 동안 나는 변화에 관한 일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참석자들 중 한 명은 남미에서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모든 메시지를 필기했습니다. 특별집회 끝 무렵에 그는 우리의 흐름지에서 몇 가지 기사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타일러에 돌아왔는데 어떤 형제가 인사를 하면서 여기에 위트니스리께서 쓴 책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책을 보았을 때 나는 위트니스리라는 이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우리 특별집회에 참석해서 모든 메시지를 필기했던 그 설교자의 이름만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 가서 그 메시지들을 전했고 그런 다음 그것들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것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받는 한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런 도움을 위해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간증을 위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안디바가 되어야 합니다. 발람의 교훈. 14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아들들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신들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가 그분을 생명나무로 감추인 만나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로 먹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교회는 생명에서 단지 교리로 돌아섰고 그러므로써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목적 완수를 위한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데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지만 반면에 교훈들은 종교를 낳습니다. 이 구절은 발람의 교훈을 언급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했던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삭슬 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음과 우상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적인 교회들 안에서 어떤 자들은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개신교에서도 그와 동일한 교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늘 행음을 초래합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주님의 이름과 인격을 등한히 했을 때 그 교회는 음행을 초래하는 우상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는 설교자들 중 많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 취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간교하게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즉 악하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것들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교훈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빗나가게 하여 영적 음행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유일한 남편이셔야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일한 신랑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훈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과 관계를 갖도록 합니다. 실로 이것이야말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요 음행을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미 본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신앙이란 믿는 능력을 말하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항목들을 말하는 객관적인 믿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께서 구속 역사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그분의 죽음과 부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모든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구성합니다. 그 이름은 주님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도 그분에 대한 신앙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항상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나는 몇 명의 발람들이 있었던 중국 장로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특정한 일요일 아침에 이러한 발람들 중 한 명이 위생교육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특별히 탈이 잡는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이 교회 건물 안에 어떤 특정한 대상물을 세워서 회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그것에 절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중 몇 명이 이것을 반대했을 때 그 발람은 설사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 이 대상물에 절하지 말라고 내게 말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그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격을 부인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부인하는 일례입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읽어보고 오늘날의 기독교를 연구해 본다면 당신은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수많은 소위 교회들 안에 현대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것과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 등을 믿지 않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들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요 영적 음행을 범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15절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이고 타락한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붙잡을 뿐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도 붙잡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우상 숭배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부터 영적 음행으로 벗어나게 하며, 반면에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인능들의 기능을 파괴함으로써 주님의 몸이 그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력하게 합니다. 전자의 교훈은 머리를 무시하고 부자의 교훈은 몸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적인 교훈들 안에 있는 원수의 간교함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직 니골라당의 행위가 발견될 뿐이지만 반면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교훈으로 진보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초기의 교회에서 계급제도를 실행했으며 이제는 그것을 타락한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에서 니골라당의 계급제도가 실행과 교훈 양면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계급제도는 몸의 주체들의 기능을 죽이고 유기체 대신 조직을 건축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을 고찰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유기체가 없고 오히려 강한 조직이 있을 뿐입니다. 이 계급제도는 악하고 사탄적이어서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교회의 봉사를 안배할 때 우리는 조직을 건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몸이 유기체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여 생명을 따라 산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이상이 교회 생활을 지배해야 하며 우리는 결코 그로부터 벗어나서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주의한다면 우리는 유기체를 떠나서 조직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어떤 유형의 조직의 형성이라도 반대하십시오. 몸의 온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유기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싸우심. 16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께서 속히 오셔서 이 세상에 교회의 어떤 자들에 대항하여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살육하는 말씀으로 타락한 교회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사들과 싸우려고 오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버가모 교회로 상징된 세상적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로 상징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낳고 이 타락한 교회가 온 세상적인 것과 악한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다시 오실 때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 영의 말씀하심. 타락하고 세상적인 교회는 그 영의 말씀하심에 대한 커다란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경을 죽은 문자들로 갖고 있지만 그 영의 말씀하심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영의 말씀하심 없이 단지 성경 지식만으로는 죽은 기독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교회 타락 안에 있는 그 죽어 있음은 반드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에 의해 심판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교회에는 주님의 영에 의한 삶 말씀을 가지고 예리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17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특별히 교회의 세상과의 연합, 우상 숭배와 음행의 교훈, 계급제도의 교훈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음.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교회에게 준 약속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 이 교회에게 준 약속은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될수록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간증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을 감추인 만나로 누릴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하늘에 속한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만나 중 일부는 언약궤 안에 감추어 있는 금 항아리 안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공개된 만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며 감추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감추인 만나는 세상적인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그분의 이기는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분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길을 가는 동안 이런 이기는 자들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매일의 공급을 위해 특별한 분깃이신 감추인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며 장차 오는 왕국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교회의 타락을 이기고 주님의 특별한 분깃을 누린다면 감추인 만나이신 그분은 장차 오는 왕국에서 우리에게 보상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특별한 분깃이신 그분을 놓친다면 정녕코 우리는 오는 왕국 안에서 보상인 그분에 대한 누림을 잃을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는 금항아리 속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감추인 만나를 금항아리에 두는 것은 감추어진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본성 안에 숨겨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공개된 만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감추인 만나는 주님과 친근한 사람들, 곧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벽과 세상을 버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친밀함 안으로 들어오며 여기 이 신성한 친밀함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안에 있는 감추의 만나를 누립니다. 이것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요 절대적으로 내적입니다. 그것은 매우 내적인 것이므로 감추인 만나를 먹는 이들은 사실상 감추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신성한 본성 안에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세상 밖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세상과의 연합 안으로 하락해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좋은 땅으로, 좋은 땅에서 성막으로,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언약궤 안으로 뛰어들어 금 항아리를 접촉하고 거기에서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만나는 금 항아리 속에 있고 금 항아리는 언약궤 안에 있으며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내적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친밀함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이거나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통이 있는 곳인 그분의 신성한 본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추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감추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세상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 주님만을 주의할 뿐 어떤 인간관계나 우정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유대 관계를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주여, 지금 저는 철저하게 자유롭습니다. 저는 제 존재의 기쁨 속에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말할 때 즉시 그 망아리 안에 곧 신성한 본성의 친밀함 안에 있게 되며 감추인 그리스도에 참여합니다. 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는 이러한 약속은 또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얼마에 이기는 자들은 그들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의 특별한 본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특별한 본깃은 여기서 감추인 만나로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처럼 친밀하고 감추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공개적인 만남만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받음. 주님은 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신도를 줄 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은 변화를 산출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감추인 만나를 언급한 후에 주님께서 신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은 사람이 단순히 진흙 그릇임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분은 즉시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돌을 뜻하는 게바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꿈을 회상해 봅시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웠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보석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재료들임을 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함께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돌이 변화된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장 17절 같은 구절을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 성경의 문맥 안에서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하고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감추인 만나를 먹는다면 흰 돌들로 변화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안에서 우리는 돌이 아니라 진흙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돌들로 심지어는 보석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흰 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교회를 쫓지 않고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주님을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신색이 지적하듯이 이 돌들은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되고 인정될 것이며 반면에 세상적인 교회는 그분에 의해 정죄되고 거절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신색은 인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돌로 변화될 때 우리는 주님에 의해 인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을 매우 기쁘게 할 것입니다. 신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 곧 교회의 건축은 우리의 변화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변화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주님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사람을 표시하며 여기서 새 이름은 변화된 사람의 표시입니다. 변화된 모든 믿는 이들은 흰 돌들로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새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 이름은 변화되고 있는 사람의 체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여전히 진흙투성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렸으며 모든 장애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나는 네가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가 감추인 만나를 먹을수록 더욱더 그는 신돌로 변화됩니다. 이 형제가 감추인 만나이신 주 예수님을 먹을 때 그는 어떤 체험들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은 단순히 이 형제가 어떠한가에 대한 새로운 표시입니다. 이 새 이름은 그의 체험에 따른 그 형제의 어떠함에 근거하므로 다른 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당신의 일대기로 여기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교회가 세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 증인인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이 약속을 감사합니다. 저는 감추인 만나이신 당신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나를 진흙에서 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당신에게 인정될 것이며 당신이 거하실 처소의 건축을 위해 당신에게 사용될 것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약속에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을 은밀한 방식으로 먹고 당신의 건축을 위한 신돌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되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신돌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